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와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밤하늘에 빛나는 별, 어두운 밤하늘을 비치는 달빛,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나,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이제 들으실 이 곡은 한국에 이민 온 필리핀 자매님이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영어가 섞여 있습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 미국 에드먼드 교회 온 회중이 함께 부른 찬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된 찬양이지만 가사 내용에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곧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영어로 된 찬양인데 그 내용을 우리말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 저넘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네. 그가 하늘을 수놓으시고 이 땅을 그의 크신 능력으로 꾸미셨다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산다네. 티끌로 사람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들으실 찬양의 영문 가사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우리가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며 저희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진리이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구해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너만은 내 명령을 지키는구나. 착하도다. 너는 곧 내가 시키는 대로 큰 배를 만들도록 하여라. 노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여러 개의 방을 만들거라.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 안팎을 아스팔트로 칠하거라. 그런 다음에는 그 배 안에 너희 가족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암컷과 수컷 한 쌍씩 싣도록 하여라. 나는 홍수로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야. 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모아다가 배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 같은 비가 날마다 쏟아졌습니다. 땅 위는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도 도시도 온통 물로 가득 찼고 높은 산까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도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쉬지 않고 밤낮으로 마구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아남은 것은 노아가 만든 배 안에 있던 가족들과 동물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하신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셨던 것입니다. 비가 멎자 땅 위에 넘실거리던 물도 조금씩 줄어갔습니다. 노아는 배 안에 있던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7일이 또 지났습니다. 노아는 또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얼마 후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땅에 가득 찼던 물이 많이 줄었다는 증거였죠. 노아가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탄 배는 땅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노아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명의 아들과 며느리 등 이렇게 여덟 식구는 동물들을 데리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노아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동물들도 활개를 치며 뛰어다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손을 많이 낳고 잘 길러서 땅 위에 번성하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을 위한 성경 묵상 시리즈 태초에 아담과 이브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치 않았지만 사람들이 원함으로 허락하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제도와 이혼제도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온 후 약 400년간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을 재판하는 선지자 겸 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사 시대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 그 땅 백성들과 함께 살며 그 땅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은 것은 선민의 올바른 신앙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국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 가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그곳으로 떠났으나 남편과 두 자식을 잃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어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땅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장차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여인 룻을 얻었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많지만 다음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양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다른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가 본들 아무 소망이 없으므로 그들이 신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준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구절을 영어로 읽으면 그 시정이 더욱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이방 땅 모압에서 나오미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으니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그는 위대한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처녀아이를 제물로 케모시 신에게 바치는 모압 땅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며느리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룻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이 그 후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 때문에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때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 농경사회이었고 남자의 노동력 없이는 삶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롯은 안전한 편보다는 위대한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또 이방 여인으로 인종차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고국 이스라엘에는 모압인이 섬기는 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롯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에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나오미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틀림없이 룻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고 어린 양을 준비한 이야기를 통해 룻은 처녀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모압의 케모시 신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 날개로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주,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도 룻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룻의 고백과 찬양이 영원히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한 주에 두 차례 진행하는 이번 시리즈를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씀만 보면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손을 통해 기록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후대의 학자들이 편집하여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부터 묶은 내용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잠언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후대에 추가로 수집하여 묶은 내용도 나오고 솔로몬이 아닌 사람이 남긴 잠언도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출중한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대단히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내용에서 애굽은 이집트를 가리키고 바로는 파라오를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4절에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일천이라는 숫자에 감동을 받은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나도 일천 번제에 해당하는 헌금을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천 개의 봉투에 1부터 천까지의 숫자를 써서 천일 동안 연보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천 번제는 천 번의 제사라기보다는 천 마리, 즉 수많은 수의 동물로 정성껏 드린 희생제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은 역대하 1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같은 사건을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두세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조를 위해 역대하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랴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크게 존경했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솔로몬은 부모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열왕기상 3장으로 돌아와서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혜, 특히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뜻하는 것임을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해 주셨죠. 이 사건 이후 곧바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창기인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 우기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게 하여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진 친어머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상대편 여자에게 주라 하고 애원했고 다른 여자는 아이를 나누어 가지자고 했습니다. 아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만드는 지혜로운 판결이었죠. 이 재판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열왕기상 3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네,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언을 읽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많은 잠언을 남기고 전도서라는 이름이 붙은 책을 쓰기도 한 솔로몬이지만 그는 자기가 기록한 지혜로운 말들을 충실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머리에 조금 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동으로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니죠. 솔로몬은 그처럼 냉엄한 현실을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손을 통해 기록된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보존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지도 못한 사람의 말은 들어서 뭘 해? 하는 마음으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처신을 하기도 한 솔로몬이지만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언 1장 1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뒤에 동쪽에서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들은 유대 사람의 새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는 별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의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몹시 당황하였다. 그와 더불어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 헤롯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였다.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 마을입니다. 예언자가 이 일을 두고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를 다스리는 자들 가운데서 결코 하찮은 고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 만났다. 그는 그들이 언제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는지 알아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부탁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아기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그때 마침 동쪽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그 별은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박사들은 별이 멈춰 선 것을 보고 몹시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박사들은 집으로 들어가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박사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기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온 선물을 풀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이 땅에 죄의 형벌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여실 예수도의 탄생의 주변에도 반응들이 가지각색이었음을 봅니다. 자신이 분봉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나왔다는 데서 그 새로운 왕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헤롯과 일련의 정치 집단들은 견제하려고 신경을 쓰고 메시아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육신의 안녕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심령이 어두워져 오신 메시아를 환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이 가진 예언을 신앙적인 방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정적이 되려는 탄생이라고 생각해서 제하려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를 묻는 헤롯에게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찾아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성경 적용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경계를 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자신의 처지나 입장에 관계없이 예수를 잉태하여 탄생한 마리아와 자기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지만 먼 나라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이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목자들과 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단순함이 오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에 보는 것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는 헤롯 왕 때에, 3절에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에서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름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도의 탄생을 역사적 사실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누가복음 2장 1절에 3절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한 종교의 경전의 기록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측면을 보는 데서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와 사실 앞에 분명한 사실로 나시고 자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생 역시 신비에만 가려진 것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자신의 위치를 염려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먼저 헤롯은 BC 37년에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되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줄 정도로 교활하고 유명한 폭군에다가 무려 10명의 아내를 거느릴 정도의 언제나 음란한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헤롯을 간교하다는 데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는 여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산 없이 단순한 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이용당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와 예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방인들의 전달에 감격과 기쁨보다는 위험과 두려움에 몸을 사리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무사한 일 속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은 다시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서 때마다 일마다 죽게 하듯 살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감격으로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한 사람, 단순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입장이나 처지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그렇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께서 이스라엘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나타내시고자 이 은혜의 역사에 역시 이방인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의 박사들은 늘 하늘의 징조를 살피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한 성경의 계시를 받지 못했던 입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갔고 이것이 온 예루살렘을 벌집쑤시듯 소란하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귀중성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는 못했어도 어둠의 역사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의 파수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를 만나서 크게 기뻐했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 드려진 예물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요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죽어서 장사되실 속죄 제물로 묘사한다는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양치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박사들보다 먼저인 것으로 보이고 박사들이 귀족의 계급이라면 이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을 참고하십시오. 이 말씀의 두 번째는 탄생의 장소적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베들레헴인데 헤드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본래의 의미가 떡집이고 짐승의 우리간 구유에 나신 것 자체가 에덴에서 범죄하여 생명과를 잃어버리고 쫓겨나 짐승으로 전락한 모든 죄인된 인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떡집인 베들레헴 짐승의 여물통 위에 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셨다는 것 자체가 구세주로 나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짐승의 우리간 구유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2장에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7절에 그랬고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2절에 그랬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6절에 기록되고 있죠. 오늘 제목으로 잡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봅니다.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이스라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셨을까? 예루살렘도 있고 그 밖의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기도 한데 왜 유독 베들레헴일까? 여기도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베세다의 언덕에 굶주린 5천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떡을 풍성히 먹이신 후에 이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3절에서 57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떡을 가리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역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함으로 영적으로 그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매 주님의 날마다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과거의 주님을 알기 전에는 잡혀 죽기 위한 짐승 같은 가치 없는 인생이었던 우리 또는 나, 그러한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 먹히기 위해서 짐승의 우리간에 오신 예수, 그 희생을 의지하고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아직 살아있을 때 뵙고 싶습니다. 이것은 요양병원에서 암투병을 하고 계시던 어느 분이 지난 여름 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기 전 함께 식사했던 것이 4년 전이었는데 그 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만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보낸 메시지 같아서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른 모든 일을 미루고 왕복 200km가 넘는 요양병원으로 그분을 뵈러 갔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코로나 음성임을 확인받은 저에게 주어진 면회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병석이 완연했지만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그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그동안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기억하는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10분이 끝나갈 즈음 그분은 기도할 때 잡은 제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눈에 한가득 눈물이 고였지만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꼭 식당에 들러 드시고 가세요. 우리가 좋아했던 불고기 드실 만큼 넣지 못해 죄송해요. 항상 대접하기를 좋아한 분이셨는데 이제는 함께 나가 식사할 수 없으니 혼자라도 드시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봉투에 넣은 금액은 요양병원에서 그분이 갖고 계셨던 돈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호스피스 병동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른 방에서 어느 할머니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저주였습니다. 그분의 자세한 사정을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지만 그분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용서를 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죽음을 앞둔 두 분의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분은 감사와 평안한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소망 가운데 지내고 계셨지만 다른 분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분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성을 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에 관한 일은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부탁하신 대로 식당에 들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을 요즘 혼밥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그분이 미소를 머금고 제 앞에 앉아계시는 듯 했습니다. 지난 여름 요양병원에서 만났던 그분은 이 세상에 이제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그분을 다시 뵐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